그녀는 이직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화요일 아침 7시 40분, 릴라는 상하이 징안의 북향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켜기 전에 받은 편지함을 새로 고침했다. 올해 33살인 그녀는 중견 이커머스 회사에서 4년째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직급은 아주 평범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그녀가 보낸 이력서는 바다에 던진 돌멩이처럼 메아리조차 거의 없었다. 나는 예전엔 눈에 띄는 것이 무서웠어요. 생각을 글로 쓰는 건 눈치 부리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릴라는 나중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날 팀장이 너의 회고는 누구보다 명확한데 왜 외부 사람을 상대로 말한 적이 없냐고 할 때까지 그냥 묵묵히 일하면 알아줄 거야 라는 환상 속에 있었던 거죠. 전환점은 지난 봄에 왔다. 릴라는 분기별 사용자 유지율 분석을 외부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긴 글로 다시 써서 회사 기술 블로그와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낚시성 제목도 없었고 이슈에 편승하지도 않았다. 그저 계층 모델로 다음 달 유지율을 11%포인트 높인 방법을 꼼꼼히 설명했을 뿐이다. 두 달 안에 저는 세 곳의 회사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았고 그중 두 곳은 이전엔 닿을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 이 일은 나로 하여금 한 가지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퍼스널 브랜드란 정말 유명해지는 것일까? 릴란에게 팔로워가 수십만 늘어난 것도 라이브 커머스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역량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찾고 믿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이 글에서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 방법 전문적 영향력으로 역량을 축적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전문적 영향력이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검색 결과다. 퍼스널 브랜드라는 말을 들으면 찌푸리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인플루언서나 스트리머, 블로거의 것이라 여기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오해가 가장 가치 있는 층을 문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전문적 영향력은 팔로워 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느냐다. 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봐왔다. 한 부류는 각 플랫폼에서 친구 5천 명을 추가하고 좋아요는 시끌벅적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 그가 정확히 무엇을 잘하는지 아무도 기억 못한다. 다른 부류는 팔로워가 800명뿐이지만 누군가 지커머스 유지율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마다 누군가가 릴란의 계층 모델 글 좀 읽어봐 하고 받는다. 후자의 자산이 전자보다 훨씬 단단하다. 자주 놓치는 디테일은 주의력의 시간 배분이다. 채용 담당자는 이력서 제목을 훑는 데 약 6초밖에 쓰지 않지만 당신이 쓴 전문 글을 읽는 데는 3분을 쏟을지 모른다. 글이란 검색 가능한 신뢰의 형태다. 그것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에도 반복적으로 자기를 홍보하는 것에도 기대지 않고 검색 결과 속에서 당신을 대신해 말해준다. 그러니 목표를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게 하자 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게 하자로 바꾸면 길이 명확해진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전문성을 진짜로 아끼는 소수가 필요할 때 정확히 당신을 찾아 신뢰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경력 성장에서 가장 싸고 가장 오래가는 레버리지다. 콘텐츠 레버리지 모델, 당신이 쓴 글은 계속 너를 위해 일한다. 레버리지라는 말은 남용됐지만 여기엔 아주 구체적인 뜻이 있다. 한 번 투입해 여러 번 보답한다는 것, 당신이 쓴 전문 콘텐츠는 조용한 레버다. 그것은 퇴근도 안 하고 이직도 안 하며 인사평가에서 긴장도 안 한다. 릴란의 유지율 글은 발행 당일 200명도 채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두었다. 3개월 뒤 옛 글이 동료에 의해 공유되며 새 독자 물결을 불렀고 6개월 뒤엔 다음 달 유지율 계층을 검색한 사람이 들어와 위챗을 추가했다. 같은 콘텐츠가 서로 다른 시점에 그녀를 위해 반복해 일한 것이다. 이것이 콘텐츠 레버리지의 첫 번째 층 한 번 쓰면 여러 번 배포된다다. 콘텐츠의 수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다. 구조가 탄탄한 전문 긴 글은 검색 엔진과 플랫폼 내 검색에서 약 18개월간 효과적으로 검색되며 새 독자에게 끊임없이 발견된다. 반면 타임라인 한 줄의 반감기는 불과 몇 시간이다. 시간을 짧은 반감기에 소음이 아니라 긴 반감기에 자산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전문적 영향력의 가장 단순한 수학이다. 복리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오늘 쓴 한 편과 내일 쓴 한 편은 상쇄되지 않고 쌓인다. 3개월 뒤엔 12편, 반년 뒤엔 24편이 된다. 그들은 서로를 인용하고 뒷받침하며 기사람은 이 분야를 진짜 안다는 증거의 그물을 만든다. 증거가 충분히 촘촘해지면 기회는 수동적 대기에서 능동적 노크로 바뀐다. 전문 분석, 퍼스널 브랜드의 복리 곡선과 그 데이터 검증. 복리는 마치 계몽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한 묶음의 대략적 수치로 그것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먼저 밝혀둔다. 아래의 도달과 보상 관련 숫자는 계시 계산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떤 약속도 구성하지 않는다. 기업과 공개된 판매량 관련 데이터는 추적 가능한 공개 연구에 기반하며 출처 유형을 명시했다. 먼저, 진짜 기억의 법칙을 보자. 심리학 고전인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 후 24시간 뒤 약 34%를 기억에 남기고 6일째엔 약 25%까지 떨어진다. 출처 유형, 고전적 기억 실험 연구, 대략적 기준. 퍼스널 브랜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입으로 한 번 말해도 청중의 80%는 일주일 만에 잊는다. 하지만 반복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적어둔 콘텐츠는 망각 곡선을 우회한다. 그것은 인간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의 저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문 콘텐츠가 구두 영향력에 비해 갖는 구조적 우위다. 다음으로 알아보기 쉬운 두 실제 사례를 보자. 제임스 클리어는 작은 주간 뉴스레터에서 시작해 습관에 관한 전문 콘텐츠를 꾸준히 썼고 그의 저서 다토믹 헤빗, 더토믹 헤빗은 전 세계에서 1500만 부 이상 팔렸다. 출처 유형, 출판사와 저자 공개 데이터, 대략적 기준. 나발 라비칸트는 트위터와 팟캐스트를 통해 구체적 지식, 스페시픽 날리지, 플러스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신해 개인의 영향력을 제로에서 검색 가능한 지적 자산으로 바꿨다. 출처 유형, 공개된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내용, 대략적 기준. 둘의 공통점은 한 번의 바이럴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전문적 아웃풋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밍 프레임워크 비교는 경로의 차이를 뚜렷이 해준다. 나발의 모델은 구체적 지식 플러스 레버리지, 자본 코드 미디어 사람을 중시한다. 스콧 아담스는 시스템 사고를 재창했다.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매일 1% 나아지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앤 핸들리는 원 퍼슨 미디어를 주장하며 각자를 하나의 콘텐츠 회사로 경영하라고 했다. 새 프레임워크는 충돌하지 않는다. 시스템 사고로 지속적 아웃풋을 보장하고 구체적 지식으로 차별점을 찾고 원퍼슨 미디어로 배포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래 표에 대조를 실었다. 복리의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 게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매달 전문 콘텐츠 4편을 안정적으로 내고 각각이 약 200명의 신규 독자에게 읽히며 그중 약 8%가 장기 팔로워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년에 누적 약 9,600명에게 닿고 순증 팔로워는 약 768명이 된다. 예시 계산이며 보상 약속이 아님. 중요한 점은 단월 숫자가 아니라 재사용 가능성에 있다. 그 콘텐츠들은 2년 차에도 계속 검색되며 새로운 도달에 당신의 추가 시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어떤 퍼스널 브랜드 행동이 합격인지 검증하려면 실행 가능한 세 지표가 있다. 1. 검색 가능성, 이름 플러스 분야로 검색해 전문 콘텐츠가 첫 3페이지에 뜨는가. 2. 재사용 가능성, 한 편의 콘텐츠가 발행 후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읽히는가. 3. 신뢰성, 서로 모르는 동료가 최소 3명, 당신을 공개적으로 인용해 주는가. 실행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반복해 질문받는 구체적 문제를 주축으로 고른다. 2단계, 기존 프로젝트 경험을 읽기 좋은 긴 글로 다시 쓴다. 3단계, 고정된 발행 리듬을 만든다. 주당 최소 한 편. 4단계, 방법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인다. 5단계 매월 위 세지표로 회고한다. 네이밍 프레임워크 방법에 기억되는 이름을 붙여라. 같은 경험이라도 회고를 챙기자고 부르느냐 수요일 새 질문 회고법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퍼지는 힘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인간의 뇌는 지름 있는 것을 지름 없는 막연한 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억한다. 자신의 방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문적 영향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한 걸음이다. 기억되는 네이밍 사례는 많다. 제임스 클리어는 작은 습관 쌓기를 아토믹 해빗, 어토믹 해빗, 이라 이름 붙여 4글자가 전 세계 독자의 공통 언어가 됐다. 나발은 남은 배우지 못하고 당신이 타고나게 잘하며 좋아하는 것을 구체적 지식, 스페시픽 날리지, 이라 불러 검색 가능한 개념이 됐다. 멜 로빈스는 5가지 세고 행동하라를 5초 법칙이라 이름 붙여 단순한 동작의 되풀이 가능한 이름을 줬다. 이름이 있어야 방법은 당신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온다. 스스로 네이밍하는데 그토록 화려할 필요는 없다. 실용적인 공식은 동작 플러스 대상 플러스 리듬이다. 예컨대 계층 회고법, 3페이지 주간 보고법, 딜도표 대시보드법이다. 만족해야 할 조건은 3가지. 한눈에 알 수 있고 동료에게 그대로 되풀이 가능하며 검색 가능하다. 당신의 방법 이름의 설명이 5분이나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직 좋은 이름이 아니다. 네이밍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크게 뽐내려는 욕심이다. 만능 성장 시스템은 아무도 기억 못한다. 아침 3가지가 오히려 퍼진다. 이름은 작을수록 구체할수록 동작에 가까울수록 다른 사람은 실제 상황에서 당신을 쉽게 떠올린다. 큰 역량을 이름 있는 작은 방법 몇 개로 쪼개는 것이 모호한 전문가 페르소나를 품는 것보다 훨씬 쓸모 있다. 세 가지 최소 실행 산출물, 이직하지 않고도 당장 시작 가능. 나도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는 가장 흔한 핑계다. 그러나 전문적 영향력의 이직도, 매일 투고도, 심지어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는 것도 필요 없다. 필요한 건 최소 실행 산출물, 미니멈 바이어벨 아웃풋, 뿐이다. 이미 하는 일을 외부에 읽히게 살짝만 손보는 것이다. 첫 번째 산출물은 공개형 주간보고다. 당신은 원래 주간보고를 쓴다. 차이는 한 단계뿐. 이번 주에 어떤 구체적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문단을 동료가 이해하게 다듬어 사내 지식 베이스나 자신의 계정에 공개한다. 주당 한 편이면 1년에 52개의 신뢰 신호가 되고 추가 비용은 거의 제로다. 두 번째 산출물은 회고 메모다. 당신은 보통 각 프로젝트 끝에 회고를 쓴다. 그것을 회사 문서 속에 잠재우지 말라. 재사용 가능한 결론 하나를 뽑아 썼던 표나 흐름도를 붙이면 됨직한 방법론 단신이 된다. 릴란에게 세 곳 제안을 안긴 글도 원형은 사내 회고였다. 세 번째 산출물은 방법론 단신 한 편이다. 긴 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 아주 잘 써먹은 작은 기술을 상황 방법 효과 세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만이다. 쌓이면 이 단신들은 이 사람은 문제 해결에 진짜 체계가 있다는 그물을 짠다. 셋을 병행하면 큰 시간 덩어리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한 번의 프로젝트 경험을 재사용 가능한 방법론 자산으로 바꾸기. 대부분의 사람의 프로젝트 경험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순간 증발한다. 문서는 보관되고 채팅 기록은 바닥에 가라앉으며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한다. 경험을 자산화하는 핵심은 네 단계다. 포착, 구조화, 공개, 재사용. 뜨거울 때 포착하라. 프로젝트 직후, 기억이 가장 선명할 때 10분을 들여 세 가지를 적는다.